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을 시작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 로마에 복음 전하고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캐톨릭에서는 그게 뭐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자기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그거는 글자로만 있는 거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 동네 사는 아랍 사람들이 쓰던 그런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을 텐데 그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이를테면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이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예표가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도요 다 똑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말에도 표준말이 있고 뭐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이런 것처럼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말로 그렇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미, 메소포타미아 뭐 이러면서 많은데 그중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그 순례하러 온 유월절 순례 혹은 그 오순절은 칠칠절 순례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 순례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정말 로마로부터 나그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게 연도로 따지면 뭐 한 주후 34년 뭐 이렇게 좀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먼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세워져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편지 쓰고 있느냐 하는 거 성경에 나와요. 이를테면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5장, 15장 22절부터 24절,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사역을 이제 거의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서바나로 가고 싶다. 서바나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변경을 넘어선 요즘으로 치면 스페인과 서부 유럽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변경 지역이고 그리고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서바나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지역의 서쪽 변경 넘어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가기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으로 그야말로 그 시대의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나를 거기로 좀 보내주고 내 사역을 좀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을 부탁하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후원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는 것을 차근차근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래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나 무슨 고린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초대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꽤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경쟁심,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받았거든요.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헌금을 모금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그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해를 많이 받고 뒤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 그런데 뭐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뒤에서 막 수근수근 야 박용태 목사님 오늘 보니까 엄청 이마가 넓더라 빛이 나더라 뭐 이런 말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엄청 훌륭하신 분이야 뭐 이런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뭐 괜찮죠.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뒤에서 우리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뒤에서 누가 우리에 대하여 수근수근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들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떤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 꼭 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거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품어내시는가 그거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 대하여 막 수근수근하고 이게 좀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사도 바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저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도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교회 안에 번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자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갈등 없이 자기를 좀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자기가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혹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요 16장인데요. 이거를 차근차근 읽으면 복음이 뭔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로마서 묵상 한번 잘해봅시다. 예.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해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읽어보면 상당히 유익할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박진모 목사님이 책 소개하는 데다가 거기 존 스토트 로마서 이거를 소개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BST 시리즈 중에 나온 책을 아마 개정판으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좋은 책이에요. 로마서를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책 한 권 사가지고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숭실대의 권연경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 여기 전주대 계신 한병숙 교수님이 로마서의 반하다는 책을 썼는데 조금 두껍고 책값이 비싸요.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책값이 좀 많이 비싼데 그래도 그 책은 설교집이면서 상당히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집이어서 로마서의 반하다 이런 책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만 읽지 말고 그런 책을 한 권 정도 구해가지고 같이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정도 열심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걸 읽었는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유가 뭐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는요,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를테면 치료를 하는데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은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는요, 뭐가 죄냐, 뭐 이런 거를 설명해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하기 전에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론이, 소결론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장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2절까지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거를 죄로 여길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은요, 어떤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어떤, 사람과 짐승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거는요,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원시인들도, 뭐, 다 헐벗고 사는, 뻘거벗고 사는 원시인들도,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내세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장례를 치러요. 하다못해 식인종들이요, 먹을 거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있지만, 식인종들은요, 죽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죽은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내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아무리 미개한 원시인들도. 사람은 종교가 있고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안 해요. 물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우리 교회 아니고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강아지는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딱 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딱 엎드리고 그 정도 훈련을 시켜야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여튼 예배를 잘 드리고 늘 기도를 잘 하고 기도할 때는 주인을 방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방해를 하지 않도록 강아지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 강아지는 딱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 시간에 딱 엎드려 있을 줄도 아는데 그거는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것이지 그 강아지가 무슨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다거나 이 강아지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아멘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짐승은 종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짐승은 초월에 대한 감각이었고 내세에 대한 감각이었고 짐승은 기도할 줄 몰라요.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어도요 기도를 해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뭐 뱀을 섬기는 종교든 뭐든지 간에 여하튼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초월에 대한 감각이 늘 우상 숭배로 끝난다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신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만들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우상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만들어 섬겨요. 우리나라에는요, 코끼리 섬기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살지 않고 우리나라는 코끼리 본 사람도 별로 없고 동물원에 가야 요즘이나 보는 것이 코끼리지 옛날에는 코끼리 없거든요. 인도에 가면요 코끼리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코끼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가네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다 코끼리 형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인도를 어디 갔더니 인도 사원을 갔는데요. 코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끼리가요 헌금을 받아요. 코끼리한테 헌금을 하면 코끼리가 그 헌금을 딱 잡아채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요. 그리고 안수를 해줘요. 코끼리가 코로 머리를 탁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안수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코끼리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돈 챙기고 한 사람, 그 돈 낸 사람의 머리를 톡 찍어주는 그게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근데요, 줄 서요. 막 줄, 줄.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코끼리를 만들고 왜 원숭이를 섬기고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호랑이를 섬기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섬기고 바다에 사는 사람은 호랑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물고기 신을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자기 경험치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속에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산골짜기에는 물고기가 도움이 안 돼요. 바다에 나간 사람은 호랑이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신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바뀌어요. 우상은 바뀔 수도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한 건데 그 우상을 안만 섬겨도 나한테 도템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우상은 더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신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는 자기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예수를 우상 섬기듯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는 손해보면서 믿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손해를 보면서도 믿는 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쏟아부으시면서 인생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내 행복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행복을 포기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죠. 내 행복보다 더 귀한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 신앙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기 쉬워요. 신앙이 타락이 되고 신앙이 병이 들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자기 행복이 제일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도 마치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알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받을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예배의 목표고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 앞에 예배를 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우상이 우상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우상이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뜻을 받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자기 행복을 최고로 생각하면 그 행복은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결과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결과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따라오는 결과가 행복인 것이지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고 살면 인생이 병이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하나님이 좀 이렇게 2% 부족,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운 거죠. 민수기 우리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요거를 안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는데 이 물이, 하나님이 고기를 주, 이게 부족한 거죠. 늘 하나님이 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자기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데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목표,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이 늘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늘 뭔가 좀 부족하다, 저 사람은 충분한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복을 나한테는 안 주시나, 저 사람은 뭐 흘러넘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늘 공고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대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모습이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불평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상과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우상화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상 숭배자들 많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종교는요 다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되니까 삶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이를테면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혹시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는 내가 잘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잘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요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를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욕망을 다 충족시키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나쁜 짓, 이거는 죄구나. 그래서 하려다가도 멈춰야 돼요. 그 길로 가다가도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제가 우리 애들한테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하는데 놈 하면 욕 같잖아요. 나쁜 놈 이렇게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요. 놈 하면 만 원 규칙을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나쁜 놈 이러면요. 이거는 예화예요 지금. 그럼 그날 집에 가가지고요. 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자기가 정해요. 우리 집 규칙을.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나쁜 녀석 이렇게 바꿨어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마음대로 못해요. 스스로를 통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을 정하신 거거든요. 선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내가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옆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삶이 공고한지 몰라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런 인간 만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거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일 다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부모들과 청소년들 이렇게 대화가 끊어진 집안 보면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나를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누구에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 나를 내버려 두라 그러면 관계가 이미 다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면을 하시다가 말 하시다가 그냥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의 삶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모여든 곳이 지옥이라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다행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항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신 거죠. 불러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 내면에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양심을 도전하시고 자극하실 때가 있는 거죠.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주시지 않고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 힘든 일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진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거구나.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 서쪽 변방, 서바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튼 그곳으로라도 가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읽었던 로마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구나. 이방인들이 아니고서는 내가 부르심을 받을 이유가 없구나. 아, 나는 이방인에게 빚을 진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덜 애를 썼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려고 한 거예요. 박용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박용태 목사가 설교자로 부르심 받은 이유는 설교를 듣는 전주제자교회 성도들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 저는 전주제자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사 힘차게 힘차게 외칩니다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애를. 왜냐하면 교회에 빚을 지고 전주제자교회가 아니고서는 설교자로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로 여전히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가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혹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는 결국 너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자기가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은혜는 알아서 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이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법은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뭐하러 굳이 예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알아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나오겠지. 아니고 그 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알아서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한두 번 말해서 안 듣기 때문에 끈기 있게 말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고 끝까지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내버려 두지 말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들 내버려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반복해서 끈기 있게 권면하면서 우리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힘껏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